예,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올해도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이제 사주일 정도 지나면, 주일로서는 사주가 지나면은 올해도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제가 아마 설교하다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동일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하시고 또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참 궁금해졌어요.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나 자신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내왔는지 그것을 이번 연말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을 때에 꼭 골목길을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군밤이라도 때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경외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슨 기쁨이요?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여러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 Surprised by Joy예요. 예, 기쁨으로 인해서 놀라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기쁨, 한글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그 C.S. 루이스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떻게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런 자서전 혹은 회심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 C.S. 루이스가 자랐지만은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무신론자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늘 갈망했던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었어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은 뭘까?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 나를 늘 영원토록 만족시켜줄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무신론자였을 때에도 여전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존재, 신과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어쩔 수 없는 빈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빈자리를,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즐거움을 찾아요. 유희를 찾습니다. 아, 재미가 없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재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향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우리들은 수도 없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재미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 땅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타 등등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어떤 재미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과 텅 빈 영혼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시도들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그 무언가 넘어설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그 갈망과 소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을 때, 텅 빈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 우리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기쁨, 생각지도 그리고 상상하지도 꿈에 그려보지도 못했던 기쁨을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된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먼저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유대 땅에 목자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이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과 가깝긴 했지만 해발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자들이 늦은 밤까지 밖에서 들이나 광야에서였겠죠.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자기 양떼가 자기의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았던, 누군가가 맡겨서 맡았던 그 양떼를 밤에, 그것도 밖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생계를 메꾸고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요, 어린 목동을 가리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도 아, 이 목자들의 신세가 나와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예, 메신저, 엔젤이 나타난 거예요. 10절과 15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 나타난 천사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였는데 이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자,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주제는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들 역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참 지겨웠을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아주 박봉에 쪼들리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닥 재미도 없고 별 즐거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천사가 낮고 낮은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게다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다름 아닌 구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뭘 바랬습니까? 메시아를 바랬어요. 메시아가 오길 바랬습니다. 사람에게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던 거예요. 이미 너희들 곁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상을 해보건대 이 목자들이 이 대목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동네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제2의 다윗 왕을 원했습니다. 그 다윗 왕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그 다윗의 시대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 구주? 근데 구주가 나셨다고? 그럼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표적이 뭡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표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 있는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한 아기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그 아기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가 뭐라고 묘사를 하죠? 강보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는요, 이렇게 막 좋은 무슨 이렇게 어부바 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아니었어요. 허접한 포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멋진 그림들만 봐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 구유는 염물통에 불과했습니다.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에 불과했어요. 여기 밥그릇 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주라 불리우시는 그분은요, 가축의 밥통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목자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3절과 14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상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떠한 노래를 부릅니다. 목자들이 처음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 찬송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아, 사실이겠구나. 그 천사가 전해준 것이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되진 않지만 이러한 찬송 소리를 들으니 이러한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니 정말 메시아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이 찬송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내용은요, 비록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지만 이 아기는 보통의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뿐인지를 이 천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1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들이 이제 천사가 하늘로 떠나가자마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천사의 들은 말대로 실천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16절에 가니까는 그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목자들이 받았던 그 메시지를 다시금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그 소식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 천사의 말대로 그 표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찬송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이 친히 전해 들었고 직접 본 것처럼 구세주 메시아, 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태어나시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 목자들에게, 처음 그 예수님을 본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텅 빈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세요. 그런데 그 고귀하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연약한 아기, 멋지고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어떤 성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요, 그 당시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예,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 이 역사의 주관자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것을 조정하셔야 될 분이 그 역사 안에 갇혀서 제약도 받으실 수 있고 한계에 다다르실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에 뭐 하러 가는 중이었죠? 호적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이 예수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도 분명히 뭘 해야 돼요? 그 부모와 함께 호적을 해야 되겠죠. 호적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새겨져 있는 분이 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피조물들의 호적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아기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뚫고 찾아오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같은 나약하고 미천한 자들, 죄 많은 인간들,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텅 빈 마음으로 계속해서 만족을 위하여서 유의를 찾고 재미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그와 같이 생각하셨구나라는 감격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그 천하고 참으로 천대받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전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매번 나누지만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만족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독생하신 그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추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시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죽이기 위해 낳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죄인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 잉태된 아기가 청년이 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죄인들의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이제 노래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뚫고 찾아가셨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러한 간증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었어요. 동일한 간증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요셉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함을 누렸어요. 차디찬 감옥에 있다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의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요셉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불구덩에 같이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세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에게도 역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밥도 먹이시고 해야 할 그 사명을 되새겨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따라야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과거에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때 경험하셨던 그 예기치 못한 기쁨 아직도 소유하고 계신지요? 그 기쁨을 잘 간직하고 누리고 계신지요? 혹시라도 그 기쁨과 지금 멀어져 있거나 그 기쁨을 내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요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 아무리 제 아무리 큰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안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기쁨을 만나고 알게 되었지만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그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로 목자들처럼 아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리 가서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조금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빨리 가서 보려 했던 거예요. 우리를 찾아 우리 가운데로 먼저 뚫고 들어오셔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빨리 가서 보고 확인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직접 다시금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뭘로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 그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으면서 산다면, 교제 없이 산다면요,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은 그저 우리 한편에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은 그냥 놔둔 채로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마음 한구석에 그냥 두지 마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예기치 못한 그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이번 연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